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틀 전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선박과 선원 3명을 전원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측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으며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같은 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선과 선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동해 NLL을 넘어 다음날 오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 조치됐습니다.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뱃머리에 흰 천이 걸려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은 것이고 망명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선박을 북한군의 부업선으로 추정하면서 침투 의도를 비롯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DNI 국장 경질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출신 존 레드클리프 하원 의원을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댄 코츠 현 국장은 8월 15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은 코츠 국장이 수일 안에 사퇴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 신문은 코츠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코츠 국장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것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차기 DNI 국장으로 지명된 레드클리프 의원은 코츠 국장과 달리 주요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확고한 충성파라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아라크 중수로를 조만간 재가동합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이란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반관영 이스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원유와 금융고래 손실을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3단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1단계에는 전용축 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파괴하는 것으로 지난달 초 이를 넘긴 사실을 이란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2단계는 우라늄 농축도 제한 3.67%를 넘기는 것으로 이달 초 4.5%까지 높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알렸습니다. 아라크 중수로 재가동은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이곳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혼란이 계속되면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홍콩 현지에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시위 사태가 일국 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내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견에서 양광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캐리람 행정장관과 홍콩 당국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남 장관의 통치와 홍콩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앞서 몇 차례 밝혔던 군대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기자들에게 언급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실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해사국 등은 어제와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남쪽 바다의 4개 좌표를 제시하면서 이 수역 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등으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you know, smaller on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에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아침 한때 비가 내립니다. 또 중부 내륙 지역 곳에 따라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한국 정부에 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도발이 미한 훈련에 대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승윤 기자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당장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한국하고는 당장 협의할 내용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연구위원은 29일 VOA에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준비 연습을 목적으로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과 이미 약속한 첨단 공격형 전투기 도입 계획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싶어하지 않는 북한이 미국과의 물밑 대화에서 오는 불만을 자신들의 요구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한국에 풀고 있다는 것이 조 위원의 설명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이제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하고는 대화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하고의 대화가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받고 협상의 끝 단계에서 핵을 남겨두려고 버티기식 전략을 피고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대북 전략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계속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자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남 비난은 내부 결속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는데 다음 달 훈련이 열리게 된 만큼 주민들을 향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측 때리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향해서 어쨌든 남측과 미국의 한미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킨 데 있어서 남관계를 활용한 오히려 미국 부분은 놓고 남북관계에다만 포인트를 맞추면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싸늘함의 본질은 미국과의 입장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 협상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밑 접촉에서 오가고 있는 미국 측 제의가 북한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미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북한은 미국의 지금 진전된 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 연구원은 또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불변의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사거리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데 대해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거리 1000km 내외 미사일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세를 긴장된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용인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정도가 좀 높아지고 있게 되네요. 조금씩.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높고 아마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레드라인을 안 넘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위험한 선까지 갈 수 있죠.
다만 선거 국면에 가까울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형성돼 트럼프 행정부도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가늠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가 아닌 조건의 문제라며 연말까지 미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센터장은 지금의 미북 관계가 유지되다 결국 연말에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모두 선택을 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북한은 ICBM이나 대륙간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발사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협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조한범 연구원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이 되면 한국 내에서도 핵 보유론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핵 보유론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한일 관계 지금 불신이 싹트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 내에서도 그게 정당화되면 일본 내에서 항상 그 친미적인 어떤 아베식의 안보 전략이 먹히지 않을 거거든요.
게다가 타이완 역시 핵 보유에 욕심을 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내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도 축소되는 만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의 공격 무기 도입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두 사안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77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한국의 공격형 무기 도입과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겁니다. 북한이 언급한 최신 공격형 무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투기가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 장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물만 정해지면 뒤도새도 모르게 침투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의 성능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 연구실장은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에 대해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도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한국군의 스텔스기 도입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이자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은 5년 전 결정된 내용입니다. 한국군은 2014년 3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인수된 F-35A는 모두 8대로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조종사들이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했고 이어 7월에 또다시 2대가 추가로 인수돼 현재 한국에는 모두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비난하는 또 다른 사안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이미 폐지됐거나 축소돼 실시 중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8월 한반도 우발 상황 발생 시 미한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1976년부터 실시되어 온 이 훈련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후 미한 군 당국이 2019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동맹 19-2라는 명칭으로 진행될 미한 연합훈련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는 투입되지 않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이 한국을 향했지만 사실상 미국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등으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you know, smaller ones. Which is something that
실험을 하지 않았고 작은 미사일 외에 사실상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작은 종류의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많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작은 무기들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에서 한 약속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Not conducting nuclear tests and that he would continue to avoid launching intermediate rang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계속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유화적인 조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잘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차관보는 VOA에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red line then is exactly what North Korea said, intermediate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전에도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의 초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를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것으로 평가하고 언짢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동맹국들에게 나쁜 신호를 준다는 주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BOA와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잉 대응해서도 안 되지만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사일의 실체에 대해 솔직해지라고 촉구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not overreact. It's also important not to play games with words.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분명히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발사체니 로켓이니 하며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speak frankly and not dance around the subject of whether this is a missile or a projectile or a rocket. They are missile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단거리니 괜찮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전통적으로 북한과 매우 나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 있다는 사실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s amazed when he said that. That doesn't help him go after the United States. You know, you got our allies there and countries that have had a traditional very very ba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언행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not a strong supporter of U.S. alliances in Asia and Europe. And I think his behavior and what he says is damaging to the American position.
하지만 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군과 정보 당국,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매우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else in the US government, in the military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very strongly supportive of US security relationship with Korea and Japan.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해당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 completely disagree. Prime Minister Abe an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know that this isn't the Obama administration. They know.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았으며 자신이 백악관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들 나라에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 위태로워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돈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with those countries is much deeper than something that could be endangered by one attempt to rattle a saber b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전직 관리들도 이번 발사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더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are few additional sanctions left that the U.S. could impose, and I'm not sure that it needs to respond with additional punitive measures.
그러면서 물리적 제재보다는 전 세계가 이번 발사를 또 하나의 위험하고 도발적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영공을 지나간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불법적인 핵실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se aren't long range. The most egregious things North Korea has done in recent years are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the Sea of Japan and the illegal testing of nuclear warheads.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런 종류의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사를 그저 미국과 서방의 주목을 끌려는 시도로 인식할 뿐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지만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내다봤습니다.
I'm sure there will be some consequences in terms of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negotiation, but I doubt there'll be additional sanctions.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부과된 제재의 수위를 더 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 방해에 부딪힐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ey have violated the UN sanctio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it's very hard to give more consequences given the sanctions that are already on there.
세이머 전 백악관 조정관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해서만 행동을 취한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제재 시도는 두 나라에 의해 유엔에서 막히게 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바깥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미한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데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질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of course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take actions outside the UN in terms of additional sanctions. But I think you have to ask the question, would those additional sanctions complicate
미국의 관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결대 동결 약속을 어긴 게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합의를 깨지는 않은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유엔 내에서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미국의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며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 6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문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2만 3,600여 명의 미국인과 부상자 10만 3천 명 등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적힌 미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를 언급하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 기념비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보존하는 비용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전쟁은 가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우리는 한반도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이 미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견고해졌다며 정전 6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번영과 더불어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번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발걸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적인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무부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을 뿌리뽑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니콜라스 딘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담당 국장은 25일 기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관련국들과 협조해 국적을 속여 대북 해상 환적에 동원되고 있는 선박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딘 국장은 북한과 관련한 불법 선박의 등록 국가에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많은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환적 선박의 불법 국가 등록 문제는 우리가 집중 대응하고 있는 분야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 국적기와 개별 국가 등록이 인정돼야 공해를 항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불법 등록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딘 국장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을 포함해 태평양 도서국들의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환적 선박의 불법 국적 등록 문제는 태평양 도서국을 넘어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조하는 중요 사안이며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23일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국가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셜 제도는 배수량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이며 팔라우의 경우 공개 국적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국가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국제 공조 결과 지난해 초 마셜 제도의 주요 해양 행정을 관장하는 신탁 회사 TCMI는 대북 정유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를 지원한 한 회사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오드커크 부차관보는 팔라우도 같은 해 북한 국적 선박과 불법 거래를 한 유조선 빌리언스 18호의 국가 등록을 취소했고 미크로네시아 연방도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선박 등록 검증을 위한 지역 역량 구축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 16개 국가로 이루어진 태평양 제도 포럼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국들의 불법 국적 등록 선박 문제 검증에 대한 이행 성실성을 환기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한 결과 최소 한 척의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불법 환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선박 간 환적물은 김정은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의 자금줄이라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goes to the regime and in turn goes to his nuclear program and his missile programs.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미 해안경비대 역시 불법 환적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신속 대응 선단 편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다른 12개 나라와 함께 안전이 가장 위험한 4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제신용보험업체 등 민간기관들도 북한을 여행과 사업 환경이 가장 위험한 나라 등급에 올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이달 초 갱신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에 대해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장 위험한 4등급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에 4단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장 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거의 지원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국무부가 4단계로 분류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남수단 등 13개 국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북한에 특별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해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북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방북 승인에 유서까지 작성토록 한 이 조치를 다음 달에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최근 VOA에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북한 여행 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여행 관리 업체인 포커스 포인트 인터내셔널도 지난주에 갱신한 여행 경보 목록에서 북한과 IT 등 13개 나라를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는 한반도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북한과 관련한 정치적 긴장도 예고나 경고 없이 바뀔 수 있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문자들에게 극단적인 위험을 내포하며 북한은 체포와 장기 억류 등 심각한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다며 여행을 기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도 최근에 갱신한 올 2분기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사업 위험이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이 업체는 정치 상황과 분쟁의 위험, 국가의 재정 상황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해 가장 안정도가 높은 1점에서 위험이 큰 10점까지 스타 등급을 매겨 분기마다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최악의 점수인 10점을 받아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부족이 국제사회 대북 투자를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력해 정확한 국가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합류한 미국 내 북한 금융자산이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됩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7천만 달러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배상금 회수에 나선 원베어 측이 이 중에 얼마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원이 미국에 봉쇄된 북한 자산을 원베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원베어 측의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원베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원베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 원베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베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끝자리를 만 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리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원베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원베어 측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은 원베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기밀로 취급되던 북한의 자산의 외부 유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베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베어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오토 원베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원베어 측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다 현재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의 몰수 소송을 맡고 있는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몰수 최종 판결 이전에 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 검찰과 원베어 측의 요청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연방 마샬국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 마샬국에 보관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긴급 회동했습니다. 양측 모두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주말 공정한 시위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류 중인 야당 지도자가 독극물에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댄 고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물러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트클리프 연방 하원의원을 후임 국장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긴급 회동을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네.
이 존폐 위기에 놓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란 핵합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란 등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과 유럽연합 측에서 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도 당초에는 이란 핵합의 서명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은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이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풀어주고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등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핵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네, 그 전격 탈퇴했던 게 지난해 5월이었고 지금까지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이에 맞서서 이란만 핵합의를 이행하지는 않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란 핵합의에 규정돼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농도와 비축량의 상한선도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해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거죠?
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도 농축 정도를 3.67%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란이 이를 4.5%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은 최대 2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기술이나 우라늄 비축량 등으로 볼 때 1년이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은 그 우라늄 비축량 량에 대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빠지고 또 나머지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날 모인 건데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이란 대표인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이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회의 분위기가 건설적이고 논의도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푸공 중국 대표는 회의를 하는 동안 잠깐씩 경직된 순간들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이 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이란 핵합의를 살려야 한다는 데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이란의 주장이 그런 거죠. 유럽이 이란 핵합의를 살리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유럽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일환으로 이란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 수출 원천 봉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란은 9월 5일까지 유럽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이란 핵합의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럽연합이 설립한 그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게 이란 핵합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핵합의 유지하기 위해서 인스텍스라는 금융 특수목적 법인을 출범시켰는데요.
네.
이 아락치 차관이 28일 인스텍스가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뭐 거의 마지막 단계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그 유럽연합의 그 긴급 회동, 유럽의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의 긴급 회동은 유럽과 이란 간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 영국과 이란이 서로 이 상대국의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영국은 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 인근에서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이란 유조선을 납포했고요. 이에 맞서서 이란도 안전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전반적으로 합의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시위가 있었네요.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27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예.
예, 러시아 경찰은 이날 시위에서 약 3,500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찍힌 영상들을 보면은 적어도 8,000명 이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시위대가 요구했다는 공정한 선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러시아에서 오는 6월 8일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 모두 45석에 걸려 있습니다.
예.
시위대는 러시아 선거당국이 당선이 유력한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러시아 선거당국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에게 5천 명의 추천인 서명을 받을 것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서명을 받아오더라도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위대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어요.
네,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00명에서 1,400명 정도 불법 집회 참가 등의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된 건 최근 10년 사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대부분은 즉각 석방됐지만 아직 한 150명 정도는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도 있었고 야권 지도자도 지금 구류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대표가 이번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예.
러시아 당국은 이번 시위가 벌어지기 전인 24일 일찌감치 30일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동했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 나발니 대표의 신체 좀 이상 징후가 있다. 아까 독극물에 노출됐다는 의혹이라고 하셨죠?
네, 나발니 대표 측이 28일 오전에 나발니 대표 얼굴이 심각하게 붓고 목과 가슴, 팔꿈치 등의 피부 발진 등 알러지 증상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나발니 대표의 변호인이 나발니 씨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알러지 증상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면서 이 담당 의사의 의견을 빌어서 제3자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뭔가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날 오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29일 오전에 재수감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러시아 언론에 나발니 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2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시위 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경찰 당국의 폭력적 단속은 과도한 경찰력의 사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 국장이 사임을 하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코츠 국장이 오는 8월 15일자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존 래트클리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할 계획이라면서 이 코츠 국장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크게 봉사한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왜 자리를 내놓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코츠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면서 이 사퇴설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네네.
이 코츠 국장이 며칠 내로 사임할 것이란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가 나온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 겁니다.
네.
이 코츠 국장이 28일자로 쓴 사직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코츠 국장이 사직서에서 미국 정보계가 어느 때보다 도 강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임의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면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었다면 어떤 건가요?
가장 잘 알려진 일화가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가한 코츠 국장이 이 NBC 방송 안드레아 미첼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당시 미첼 기자가 이 방금 들어온 속보라면서 이 백악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라고 알린 건데요.
네.
코츠 국장이 그 말을 듣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네.
특별한 일이 되겠네요 라고 말해서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수장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또 코츠 국장이 지난해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이 푸틴 대통령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코츠 국장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부계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계속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코츠 국장이 대통령 입장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지난 1월이었는데요. 코츠 국장이 연방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 물러나게 되는 코츠 국장 어떤 인물이고 또 국가정보국 어떤 곳인가요?
예, 코츠 국장이 올해 76살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과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인데요.
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정보국장으로 발탁돼서 지난 2017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아, 국가정보국은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에 17개에 달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합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래드클리프 연방 하원 의원을 새 국가정보국으로 지명, 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했다고 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래드클리프 의원 어떤 사람인가요?
네, 래드클리프 의원은 올해 53살로 텍사스 출신인데요. 텍사스 동부 구역 검사를 거쳐서 지난 2015년에 워싱턴 DC에 입성한 3선 의원입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래드클리프 의원이 그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위대함을 이끌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래드클리프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해온 충성파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에서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래드클리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정보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도에서 6개월 정도 일한 것 외에는 정보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8일 성명을 내고 래드클리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게 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
네?
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같이 당파적인 인물을 국장으로 인정 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양덕 지역만 흐리고 나머지는 비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개성 지역은 한때 소나기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신포 지역만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비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3도. 원산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7월 29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틀 전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선박과 선원 3명을 전원 북한에 송환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같은 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선과 선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동해상 NLL을 넘어서 다음날 오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 조치됐습니다.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뱃머리에 흰 천이 걸려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망명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선박을 북한군의 부업선으로 추정하면서 침투 의도를 비롯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DNI 국장 경질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출신 존 레드클리프 하원 의원을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댄 코츠 현 국장은 8월 15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은 코츠 국장이 수일 안에 사퇴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코츠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코츠 국장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포함한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것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차기 DNI 국장으로 지명된 레드클리프 의원은 코츠 국장과는 달리 주요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확고한 충성파라고 CNN 방송은 평가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아라크 중수로를 조만간 재가동할 전망입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이란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으로 반관영 이스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원유와 금융거래 손실을 나머지 핵합의 당사국들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3단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앞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1단계 조치는 전용축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을 파기하는 것으로 지난달 초 이를 넘긴 사실을 이란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2단계는 우라늄 농축도 제한 3.67%를 넘기는 것으로 이달 초 4.5%까지 높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알렸습니다. 아라크 중수로 재가동은 마지막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이곳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혼란이 계속되면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홍콩 현지에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시위 사태가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내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견에서 양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캐리람 행정장관과 홍콩 당국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람 장관의 통치와 홍콩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앞서 몇 차례 밝혔던 군대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홍콩 특별행정부 기본법에 규정이 있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기자들에게 언급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실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해사국 등은 어제와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 남쪽 바다에 4개 좌표를 제시하면서 이 수역 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므로 통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의 훈련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